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4장.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배웠고 또 배운 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하고 권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내린 지시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이 성적인 부도덕을 피하고 각기 거룩하고 명예롭게 자기 몸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뜨거운 욕정에 빠져들지 않고 이런 일에 있어서 형제나 자매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형제나 자매를 이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을 모두 벌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 이미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도덕하게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교훈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권합니다. 더욱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명한 대로 여러분은 조용히 살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리고 각기 자기 일에 마음을 쓰며 자기 손으로 일해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우러름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은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죽는 사람들에 관하여 모른 채로 있거나 희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죽은 사람들을 예수와 함께 다시 데리어 오시리라는 것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은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을 우리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을 결코 앞지르지 못할 것입니다. 우렁찬 명령과 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30장.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언하여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오늘 슬퍼하고 통곡하여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어둡게 구름이 낀 날, 여러 민족이 멸망하는 그때가 왔다. 이집트에 전쟁이 힘을 합치고 에티오피아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집트에서 많은 사람이 칼에 쓰러지고 재산을 약탈당할 때 이집트는 그 기초가 파괴될 것이다. 에티오피아와 리비아와 리디아와 아라비아와 굽과 모든 동맹국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집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며 이집트 거만하던 권세가 꺾일 것이고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집트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땅이 될 것이며 이집트 성읍들도 황폐한 성읍들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성읍이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그 돕는 자들을 멸절시키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보낸 사자들이 배를 타고 가서 안심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이집트가 고통을 받는 바로 그날에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정말 그 일이 닥쳐오고 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어 이집트 무리를 없애버리겠다.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군대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 이집트를 쳐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을 그 땅에 가득 채울 것이다. 내가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한 사람들의 손에 팔아넘기고 그 땅과 그 안에 풍성한 것을 다른 나라 사람이 황폐하게 만들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하였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우상들을 멸절시키며 멤피스에서 신상들을 없애버리겠다. 이집트 땅에 다시는 지도자가 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겠다. 내가 상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고 소 안에 불을 지르고 테베를 심판하겠다. 또 내가 이집트 요새인 펠루시움에 내 분노를 쏟아붓고 테베의 무리들을 멸하겠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면 펠루시움의 요새가 고통으로 몸부림칠 것이고 테베는 적에게 뚫릴 것이며 멤피스에는 날마다 적들이 쳐들어갈 것이다. 헬리오폴리스와 부바스티스의 젊은이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주민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권세를 꺾어버릴 때 드암 느헤스는 대낮에 캄캄해질 것이다. 그 교만하던 권세를 끝장낼 때에 이집트 땅은 구름에 뒤덮일 것이고 이집트 딸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제 11년 첫째 달 7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바로 한쪽 팔을 부러뜨렸다. 치료하고 싸매야 그 팔이 나아서 칼을 잡을 수 있을 터인데 치료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약도 못 바르고 붕대를 감지도 못하였으니 그가 칼을 쥘 수 없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집트 왕 바로를 대적하여 성한 팔마저 부러뜨려 두 팔을 다 못쓰게 하고서 그가 칼을 잡을 수 없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여러 나라로 헤쳐놓겠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고 내 칼을 그의 손에 쥐어주겠지만 바로 두 팔은 부러뜨릴 터이니 바로가 바빌로니아 왕 앞에서 칼에 찔린 사람처럼 크게 신음할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강하게 하면 바로 두 팔은 떨어져 나갈 것이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내 칼을 쥐어주고 그 칼을 뽑아서 이집트 땅을 칠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놓고 그들을 문나라로 헤쳐놓겠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지킨 믿음을 제목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짓는 데까지 따라간 믿음이죠.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생의 최고의 고통과 최후의 육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그를 끝까지 따르는 상황을 초월하는 유인네들의 신앙과 만나게 됩니다. 목숨이 위태함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과 사랑의 사도 요한을 보며 오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느니라. 지금 십자가 밑에는 내 여인이 흐느끼고 있는데 이들은 이곳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생각해 봄으로써 그녀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랑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인가를 알게 합니다. 여기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다른 곳에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유추해 볼 수도 없지만 나머지 세 여인들에 대한 복음서에서 다른 부분에서도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삶의 이해가 가능한 분들입니다. 인권이 많이 신장된 현재에는 사형당할 사람에 대해서도 동정하고 반론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당시 로마의 철권 정치에 속국 시민이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처럼 사형이라고 선고가 내려지면 상소나 반론은 물론이고 재심 청구 같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이 바로 끌어내어 집행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만에 하나 누구라도 그는 죽을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로마의 판결에 항의하는 행위가 되어서 그 죄인과 함께 처단되는 운명이 되기 때문에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억울함을 삭혀야만 했던 상황하에 있던 때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십자가 밑에까지 주님을 따라왔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고난에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런 모습에서 볼 때 역시 본문의 다섯 사람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충실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온 평생을 헌신으로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수태고지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8절에 했는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약혼한 마리아에게는 은혜를 입은 것보다는 비극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것은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파혼을 당할 것은 당연한 이치였고 어떤 경우에는 간음한 여인으로 운명을 쓰고 볼에 맞아 죽을 위험의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으면서도 어리석기 그지없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부터 마리아의 일생은 고통을 각오해야 하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낳은 예수님을 안고 정결 예식을 위하여 성전에 간 마리아에게 다시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에 시몬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또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고 예언을 했고 마리아는 이 예언대로 일생을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부터 고통은 예언되었고 출산의 때에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아 구유에 뉘어야 했고 정결 내식을 마치자마자 어린 아기를 안고 타국으로 기약 없는 피난길을 떠나서 숨어 살아야 하는 죄가 없으면서도 떳떳하게 활동하지 못한 심리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장성한 후에도 들려오는 얘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을 가리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렸다거나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고 잡으러 다닌다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을 조려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평생을 이렇게 마음의 아픔과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 밑에 왔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온 자식인데 메시아를 알고 살아왔는데 33살의 젊은 나이에 모든 군중들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이단자와 매국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의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참담한 것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최후의 십자가의 현장에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해답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또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한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때의 목자들로 통한 천사의 기별, 그리고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있었던 일들은 잉태 시에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과 함께 마리아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살로메로 나타나고 마리아의 동생격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로 등장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가르치고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 되는 셈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 관한 기사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에 나타난 사건으로 유명합니다. 예수께서 나라의 왕이 될 때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부탁드립니다. 11절이죠. 이 사건이 이모가 조카에게 부탁을 했고 문맥상으로 볼 때 거절당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망조로 나무라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십자가의 일을 앞에 두고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모라는 사람이 자식들의 출세를 위해 부탁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위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또 이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사람도 아닌 이모가 모처럼 부탁을 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무안할 정도로 오히려 핀잔을 주는 조카를 대하면서 못내 섭섭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녀가 십자가 앞에까지 함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을 단순한 조카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 따랐고 예수님의 거절조차도 믿음으로 수용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잘못된 기도는 거절당하는 것이 마땅하고 오히려 거절을 응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헤아릴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절을 응답으로 믿고 침묵도 말씀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살로메는 혈육적인 입장에서 보면 조카에게 자식들의 중대한 앞날을 부탁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할 뿐만 아니라 망신을 당하고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중략을 하고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신분이 낮고 천한 처지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한 것입니다. 그는 더러운 여자로 낙인 찍혔고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특히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50절의 내용은 마리아에게 삶의 의미를 찾아주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37절 38절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중략을 하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건 이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짐작됩니다. 41절 42절에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 아니이다. 가라사대 너의 판단이 옳다. 44절에서 46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됩니다. 이 감격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일생을 주님께 바치리라고 결심했을 겁니다. 이러한 감격이 그녀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까지 가게 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맨 먼저 목격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26절 27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끝까지 복종하신 주님은 또한 마리아의 아들로서 끝까지 그 어머니의 신변을 돌보셨습니다. 극렬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의 뒷일을 염려하시며 부탁하시는 주님의 효성을 보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주님을 따르되 끝까지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다른 말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내가 꼭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길. 만약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었다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죄가 창조주와 모든 인간 사이에 영적 죽음이라는 커다란 틈을 갈라놓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하신 죄의 치유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속죄의 필요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위해 스스로 속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 죄를 위해 하나님께 속죄를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인간이 선한 일을 많이 한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화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서 법정에 끌려갔습니다. 판사가 막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빚을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비록 자기 힘으로 빚을 갚지는 못했지만 친구가 그 빚을 다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인간이 스스로 자기 죄를 감당치 못함으로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결코 죄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죄사함을 위해 피 흘리는 희생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들을 다스릴 모세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백성들이 자기의 죄사함을 받으려고 할 때는 동물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였습니다. 이 속죄제는 반드시 가장 흠이 없고 좋은 동물을 바쳐야만 됩니다. 상처가 있는 동물이나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동물은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의 희생제사는 불완전한 것으로서 인간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거듭 되풀이되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동물의 희생이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바쳐져야 했습니다. 그 희생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고귀한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시면서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그는 죄를 범치 않으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인류란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마서 5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전반에 걸쳐 구속의 놀라운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 곧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의미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법정 안에 서 있는 죄인이 자기 대신 빚을 갚아주는 한 친구의 은혜를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구원을 받도록 사람을 억지로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 말씀처럼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다면 이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의 희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정죄함이 없는 곳, 곧 죄사함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방법은 세례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죄에 대한 회개가 세례에 수반되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죄 짓는 일을 멀리해야 하지만 요한일서 2장 1절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